우리의 지혜가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매우 다양한 표현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그 구절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놓은 구절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 단락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한 면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를 말하며 또 한 면으로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시는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방면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두 방면을 인식함에 있어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앞에 한 방면에 편중하며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 방면에 편중합니다. 첫 번째 방면에 편중하든 두 번째 방면에 편중하든 어떤 것에 편중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되고 결함이 있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두 방면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지를 반드시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주 예수로 우리의 스승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며 우리로 본받을 수 있는 본이 되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를 얻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며 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표현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생명이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잘 살아낼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표현해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사람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으로 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대신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일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의 앞단락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라고 말합니다. 이 전반부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뒷단락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다입니다. 이 후반부의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 예수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전반부이든 후반부이든 하나님이 없다면 이 일은 불가능하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임.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과연 어디서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먼저 넣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자 한 일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은 후에야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순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며 아담의 생명을 가진 사람인 우리가 먼저 처벌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에 직접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처벌하러 오신다면 우리는 다만 죽어야 하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를 직접 처벌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는 것 외에 제2의 길이나 제2의 결과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면으로 우리의 죄와 아담의 생명을 처리하고자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죽음을 만나지 않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사 결국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루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다루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게 하신 일이 곧 우리 몸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루신 것의 결과는 우리를 다루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주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심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는 것을 그만 과실을 먹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며 범죄한 날에는 정녕 죽어야 합니다.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사람이 만일 죄를 범했다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하며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미 범해졌으므로 죽음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범죄한 것은 사실이므로 번복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음은 범죄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또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한면으로 우리를 반드시 죽게 하셔야 하며 또 한면으로 우리로 살게 하고자 하시니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세우셨는데 그것은 구주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것을 포함합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는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대신해 죽을 수 없었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여 육신이 되심으로써 그분이 우리 대신에 죽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신 이것이 전 성경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력과 그분의 능력을 사용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는데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신 것인지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다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매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알 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서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북경에서는 오치를 한 작은 상자를 생산해내는데 한 세트에 아주 여러 개가 있으며 한 세트 위에 또 한 세트가 놓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단지 하나밖에 없지만 열어서 보면 그 안에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나의 큰 상자는 많은 작은 상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있는 것과 대조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예이며 모두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큰 상자에 비유할 수 있으며 우리 개개인은 작은 상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큰 상자 안에서 많은 작은 상자가 나왔으며 한 아담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인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한 속에서 많은 것을 꺼내면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다시 하나의 속에 넣으면 우리가 보는 것은 여전히 하나입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 우리는 개개인이며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한 사람이며 큰 상자 안에 있는 작은 상자와 같아서 밖에서 보기에는 단지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거역이 무사람으로 죄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모두는 정죄되었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러한 원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 모두 의롭다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많은 사람을 아담 안에서 하나로 보시며 우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보십니다. 아담은 첫 번째의 큰 상자와 같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의 큰 상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첫 번째의 큰 상자 안에서 꺼내어 두 번째의 큰 상자 안에 넣으셨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의 큰 상자, 곧 아담 안에서 하나이며 두 번째의 큰 상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하나입니다. 성경은 두 번째 사람인 주 예수를 마지막 아담으로 칭합니다. 주 예수는 마지막 아담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이 땅 위에서 사람이 되어 사셨을 때 그분은 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그분 안에 넣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사렛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는 단지 그분 개인의 십자가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까닭에 그 십자가는 그분 개인의 십자가일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또한 십자가를 나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한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립시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그분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 안에 포함되었으므로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체험은 또한 우리의 체험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주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영에 속한 말이며 성경에 부합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하나이며 그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먼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주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으로서 이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직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이 천지를 놀라게 하는 사실들을 사람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셨으며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분을 심판하셨고 사람은 그분 안에서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심판은 사람 몸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함시키시고 그리스도를 다루심으로 곧 우리를 다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처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우리 사람의 문제 또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11절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는 표시를 갖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후에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침례란 무엇입니까? 침례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으셨는데 이제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침례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 침례를 받고 매장된 후에는 물에서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빨리 일어납니다. 우리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물에서 나온 자는 누구나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침례받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며 둘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셨으며 아담 안에 있던 우리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담을 처리하셔야 했으며 그 빚을 계산하셔야 했으며 끝내셔야만 했습니다. 본래 아담 안에 있던 우리는 죽음을 통해 아담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끝났으며 아담을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 방면에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두 번째 방면에서 하신 일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으로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둘째 단락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심. 앞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했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부활에 근거합니다. 주 예수는 부활하셨고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살을 먹을 수 있으며 그분의 피를 마실 수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분이 당초 이 땅 위에 계실 때처럼 여전히 한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을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생명나무는 먹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을 수 없으며 그 생명나무를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 위에서 사람이 되셨을 때 그분은 생명나무와 같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우리 안으로 넣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만일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주가 아니며 이 땅 위에서의 한 분의 주에 불과했다면 그분은 그분이요 영원히 그분일 뿐이고 나는 나요 영원히 나일 뿐이어서 나는 도저히 그분을 영접할 방법이 없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가 아무리 거룩하고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단지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분을 받아들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분은 오늘 한 사람일 뿐 아니라 이미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안에 거하시며 우리에게 영접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모양을 받고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이름은 또한 예수의 영이라고 불리우며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불립니다. 주 예수는 성령을 옷 입어 영접할 수 있는 한 분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옷 입었으므로 우리가 성령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한 것과도 같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이 아들이 어떠한가를 보고서 부모를 본 것처럼 오늘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성령을 아는 것이 곧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주 예수는 부활하여 성령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능히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도록 영접할 수 있으며 그분을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영접합니다. 무릇 주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가 분명히 알든지 모르든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러한 체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넣으신 것은 첫 번째 일이며 그리스도를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 것은 두 번째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우리 자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을 힘입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또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의 표점 부호를 설명해 보기로 합시다. 원문에 따르면 지혜라는 글자 뒤에는 콜론이 사용되었는데 이 의미는 지혜가 그 아래의 세 가지 일, 즉 의와 거룩함과 구속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줄곧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중요한 문제이며 여기에서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의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생명이 무엇인지를 언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의 시험이 닥쳐서 당신을 자극하려 하면 당신은 마땅히 인내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인내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당신에게 인내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이며 당신은 당신의 생명을 사용해야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명이 없다면 당신은 죽은 것이며 인내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생명을 사용해야만이 당신의 인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일 부지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명이 당신으로 근면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당신이 그에 대해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그를 도와야 합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당신의 생명이 당신으로 하여금 사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번 당신이 어떤 일에 부딪힐 때마다 당신 안에서 생기는 반응은 바로 당신의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당신의 생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이러한 반응의 원동력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다면 이러한 반응을 할 수 없으며 생명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러한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일들을 처리하며 반응을 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사용해야만 외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생명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본래 우리는 외부의 모든 요구에 대하여 우리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여 거기에 반응하며 행동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늦지 않으면 잘할 수 있고 늦으면 조금 뒤떨어지며 더 이상 할 수 없으면 실패하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줄곧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여 반응하고 외부의 모든 일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 자신이 거기에서 행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행동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생명을 의지하여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의 명령을 하시고 얼마의 의견을 제시하시며 어느 정도의 교훈을 말씀하시고서 우리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어 우리 대신 행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는 마땅히 주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모든 외부의 요구에 있어서 이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여 반응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므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심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봅시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되었다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지혜 외에 주 예수가 당신의 지혜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주 예수가 한 번이라도 당신의 지혜가 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주 예수를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주 예수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주 예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도 아니며 자신이 본래는 우매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았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도리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되게 하신다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하며 이 두 마디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론과 모세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입이 말에 능치 못함을 두려워하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함으로 감히 갈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고서 모세의 입이 비로소 능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되었지만 모세는 여전히 원래의 모세였습니다. 모세의 구변이 능치 못했을 때 아론으로 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으로 모세의 구변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아론은 바로 모세의 입이었습니다. 입은 여전히 아론의 입에 있었으며 모세의 입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아론으로 입을 삼아야 했던 것은 모세의 입이 능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론을 입으로 받아들인 후에 모세의 입이 원활하게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아론이 모세의 입이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았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로 총명하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둔하며 우리 자신이 움직일 수 없으므로 주님으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는 외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 자신의 생명이 반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자신이 능치 못함을 알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반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능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사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이 진보한 것이 아니라 아론이 그 대신 입이 되어서 말하러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은 아론이 모세 대신에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이 오늘 나가서 다른 사람과 말하고자 하는데 당신이 말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당신과 함께 나간 다른 사람에게 당신 대신에 말하도록 청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말할 줄 모르면 당신은 그로 하여금 당신 대신에 말하게 하고 그는 당신을 위해 그 요구를 채워줄 것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말을 아주 잘할 때에도 당신의 입은 여전히 둔하며 조금의 진보도 없고 여전히 그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이 우리가 총명해지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지만 우리 자신은 여전히 능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자신이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론이 말하게 하며 모세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의 입이 능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그가 말을 꼭 해야 할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내가 당신 대신 말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말을 해도 그는 기뻐하지 않으며 또 엇갈리게 두어 마디를 합니다. 당신은 이에 또 두어 마디를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을 어렵게 만듭니다. 모세의 입이 능치 않으므로 모세는 아론의 입이 모세의 입이 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새로운 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입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른 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사람으로 하여금 총명한 사람으로 변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매한 사람의 지혜가 되게 하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이 구원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우매한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총명하게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에 총명하게 하셨으며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한 가지 일이 생겼는데 이것을 잘 처리하려면 참으로 큰 지혜가 요구된다 합시다. 당신은 이리저리 생각하여 궁리해보고 당신의 작은 머리를 온통 다 써보았지만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즉시 주여, 나는 실제로 우매하여 제가 하려 하면 반드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제 대신 하시기를 앙망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온전히 주님을 앙망한 후에야 주님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시고 당신이 할 말을 하시며 당신이 취해야 할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큰 지혜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당신은 아, 그날 내가 한 일은 정말 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날 내가 한 말은 정말 나 개인으로는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않았으나 주님이 당신의 지혜가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심입니다. 본래 우리 자신이 처리해야 하지만 우리 자신이 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의 지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지혜가 변하여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지혜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는 주님 것이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며 그분이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심이 세 가지 일,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먼저 의로움을 말하고 다시 그 외의 것을 보기로 합시다.